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유광백입니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한국 등 5개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활동을 1년간 펼쳤습니다.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활동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과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인권법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한 지 오래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당국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이동하거나 비공식적인 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요 생계유지 활동까지 범죄 행위로 여기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4년간 밀수입을 하다가 고초를 당했던 박주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북한에 있을 때는 어디에 사셨어요?
네, 저희는 양강도 해산시에서 살았습니다.
아, 해산. 네. 그러면 국경하고 매우 가까운 곳이죠?
네, 엎어지면 커다할 때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을 떠난 지는 언제... 였죠.
2015년에 북한을 떠났고 네.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5년 정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2010?
2년.
2년. 예. 벌써 5년 가까이 됐네요.
아, 저 금방 엊그제 같은데. 예.
혹시 그때 떠날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자식의 미래 때문이었고 예, 두 번째로는 너무 경제적으로 제가 너무 고달프니까 더 이상 그냥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좀 내려줘. 나도 나로서 좀 새 삶을 찾자 해가지고 예, 탈북을 3년을 준비해서.
아 그래요?
예, 그게 말처럼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나름 사회주의가 돼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말하면 예술 전문학교에서 제가 하술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방송원을 했어요.
네.
네, 방송원하고 청년동맹 강사를 겸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집 와서 그만두고 북한에서는 시집을 와서도 이렇게 조직의 망나가 돼야 된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해산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직맹 조직에서 제가 또 선동 강사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선동 강사를 하다가 이제는 너무 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부터는 탈북하기 2008년부터 제가 중국과의 밀수업에 아예 뛰어든 거죠.
아.
그러다가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나 국가에서 정해준 직장에서는 네. 생계유지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
전혀 안 되죠.
아, 네. 그래서 밀수를 선택하게 됐군요.
네.
뭐 근데 어떤 걸 주로 밀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밀수라는 게 그냥 딱 찍어놓은 물건이 없어요. 다양한데 봄철에는 약초.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구리, 동, 금, 그다음에 이제 또 짐승.
아.
이게 이제 가을철에는 양이나 염소를 대대적으로 중국에 넘겼고 봄에는 이제 부채마, 새신 이런 약초들을 약초가 나기 시작하면 또 이 계절에 맞게 물건이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품목을
계절에 따라서 네. 또 돈이 되면 중국에서 찾으면 그냥 그때그때 그런 물건을
우리가
팔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중국 그
필요하니까
파트너가
달라
무조건 부채마 해달라 하면 저희는 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부채마 사다 달라. 그럼 내가 얼마를 붙여주겠다. 이래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산을 가라면 산을 가고 땅을 뚜지라면 북한 주민은 뚜져야 돼요.
네. 그런데 밀수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2008년부터 시작을,
8년부터 시작을 했고
예.
북한을 떠나던 2012년까지.
그때도 그 밀수를. 전날도 밀수를 하다가
아,
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 중국 사이를 오고 가기도 하나요?
못 가죠.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그게 네네. 밀수꾼은 왔다 가지 않고
네네.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냐면 짐꾼들이 중국에 직접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고철, 파고철을 메고 이제 짐꾼들이 한 50kg씩 메고 3, 40명이 물이 져서 그 압록강에 가보게 되면 강폭이 좁은 데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데가 있어요. 그 하류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딱 루트를 알기 때문에 저희 같은 밀수꾼들은 물건을 지고 넘어가지 않고 전화기를 통해가지고 중국 그 파트너한테다가 몇 시 몇 시까지 우리가 물건을 내올 테니까 당신네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중국 그 파트너가 우리나라가 북한의 국경 경비대를 돈을 찔러주고 12시에 내가 뭐 개도린의 짐을 받겠으니까 네가 커버를 서라. 그러니까 이미 전에 다 사전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가지. 근데 이제 짐꾼들 같은 경우에는 밀수꾼들처럼 돈도 많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철 50km를 메고 밀수꾼이 시켜준 장소에 중국 거 압록강을 딱 넘어 중국 지역 어디에다가 고철을 부려놓고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품삭을 받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밀수업자들이 주로 그냥 직접 넘는다기보다는 밀수 업무만 하고 짐꾼들이 네. 그냥 강을 건넜다 네. 들어왔다 하는 거군요.
중국 사람들이 고무배를 타고 옵니다.
아, 중국 사람이 예, 또 아예 예. 그냥 근데 들어오기도 하고요.
북한 영토의 땅을 발을 들여놓진 않아요. 그러면
않고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강에서 저희 물건을 담아가지고 다시 자기 쪽으로 가건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밀수를 하게 될 경우에 어차피 비법이기 때문에 네. 처벌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닌가요?
알죠.
아, 주로 어떤 처벌을 보통 받게 되나요? 만약에 발각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밀수를 하다가 물건을 넘기지 못하고 발견됐을 경우에는 국경경비대한테 발견됐을 경우에는 북한말로 찍소리 못하고 해당 도보위부 집결서를 호송이 돼요.
아, 도보위부 일단 그러니까, 집결서로 가게 되는
집결서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일단 물건을 넘긴 다음에 본인이 들어오다가 잡히는 경우에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집결서에 후송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단속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밀수꾼이 감금되는 지역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경비대가 단속을 했으면 경비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네네. 보안원이 단속하면 분주소로 가야 되고 네. 보위원이 단속하면 그 국경
집결서로,
예, 집결서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단속되는가에 따라 밀수꾼의 운명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밀수를 단속하는 사람이 2중 3중이군요.
아,
딱 한 부사가 정해지는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2중 아. 한 4중으로 봐야 되죠. 네. 국경경비대, 국가안전보위부, 경찰
네.
예, 거기다가 또 그 민간 또 무력이 검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북한에서는 예, 민방위 그런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사중으로 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경우 몸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는 경우까지 있고
네.
그러면 만약에 물건까지 빼앗기게 되면 생계가 크게 위협당할 수도 있겠군요.
그냥 살고 싶지를 않죠.
아.
그러니까 그 단속이 딱 됐을 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는 그냥 단속되는 순간에 저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경경비대가 막 총탁으로 저희를 막 몸을 때리고 보안원이 발로 차고 그래도 저희는 그 아픔보다는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아픔보다는 내가 이 물건을 빼앗기면 내 가족이 어떻게 살까 하는 그게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는 물건을 넘겨본 다음에 사람이 잡히는 거 가지고는 크게 고민을 안 했어요.
오히려 생계 걱정이 먼저가 그쵸. 되는 거죠.
생업이
거군요.
우선이니까.
네. 예. 그렇다면 박주희 선생님께서도 단속이 되거나 네. 체포가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쩌다가 그러면 체포되거나 단속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북한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철창 없는 감옥이잖아요.
네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밀수꾼들 자체도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가운데다에 꼭 커버꾼을 두고 거래를 하는데 이 커버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그런 보위부나 보안원들한테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너희들이 그 밀수꾼 누구누구한테 커버를 서주겠다고 일단 돈 받아라. 그리고 그 장소 시간을 내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경경비대원한테 이제 짐이 10개가 나가니까 한 짝 짐당 뭐 중국 돈 50원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면 이제 그 국경경비대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보안원이나 보위원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보안원이나 보위원은 잠복을 해 있다가 우리가 물건을 딱 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뒤통수를 친다는 걸 창을 친다고
창을
하거든요.
친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수없이 잡히고 했는데 그때도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참 저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물건을 치고 나가는데 뒤서 막 전지불이 하고 서라서라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그때 알았는데 사람이 이게 초인간적 힘이라는 게 그 어떤 사람도 못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압록강에다가 그 물건을 꼬무배에 던져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보안원이나 그 보위원보다 제가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겨주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제가 물건을 던졌기 때문에 그게 꼬무배에 실려서 지금 중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하풀이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북한에 살 당시 제가 한 40kg 정도가 돼서 되게 마른 체질인데 이렇게 막 맞는데 그 압록강 그 담벽에다가 막 저를 막 구석에 몰아놓고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니까
돌아가면서
둘이서 막 구두발로 막 닿는데 그 구두발에 맞으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 물건은 안 떼었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저를 질질질질 끌고 가고 분주소 감방에다가 쳐넣었어요. 저를 그래서 쳐넣었는데 그때 딱 봤는데 그때는 이제 감방에 가니까 그 밀수꾼들이 저 말고도 여러 명이 많이 와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정말 인권 침해고 사람을 짐승처럼 때렸는데도 우리 거기에 앉은 사람들은 물건을 안 떼운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살았구나. 그래 내 몸이 좀 맞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그때 분주소 그 보안서죠. 보안서 감방에 들어갔는데 아예 밥이라는 것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뭐 이런 소랭이 같은 걸 들여보내고 여기다 일을 보래요. 그러니까 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주소는 또 다른 데 비하면 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주소는 가날 지역에 있기 때문에 뇌물을 거이면 조금 빼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저는 또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단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 같은 거예요. 일단 북한 분주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회수당하지 않을 경우에 몸만 회수당했을 때는 다 거짓 진술이에요. 나는 야 너 물건을 넘겨주는 거 우리가 봤는데 밀수지니까 왜냐하면 그분 그 사람들은 물건 짐을 자기네가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군요.
진술서를 학대해서 만들어갖고 네네. 저를 법적 제재를 주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는 40년을 제가 살다 보니까 뽀다구 정신이 있어요. 그냥 파란 것도 흰 거라고 저희도 우겨요. 왜냐하면 그걸 파란 걸 파란 거라고 인정하는 날에는 저는 감옥에 가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신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쪽에 와서 신문을 하는데 신문을 할 때 내 오늘이 넘겨준 물건이 뭐냐. 보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넘겨준 게 없다. 나는 그냥 강에 응? 아들이 엄마한테 맞아서 집에 나갔는데 걔 강에 빠져 죽었는가 해서 난 거기 나가봤다.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하면서도 제 기싸움을 열 번도 넘어쳤어요. 야, 이 쌍깐나 똑바로 말해라. 이 간나 뭐 배창캉 디데노. 그러니까 언어폭력이라는 건 더 말할 여지였고 그러니까 저희는 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 지져라.
지져라. 아예, 예. 아예 안 듣는군요.
예. 어. 근데 그게 막 인권 침해고 그거 저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군요.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맞고 때리는 것도 그냥 그저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제가 한동안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상하게 귀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멍하고 귀에서 이렇게 발동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우웅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매를 많이 맞으면요. 느낌이 잘 안 와요. 처음에 맞을 때 아프지 그 후에 막 때리는 건 아예 감각도 안 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맞아서 마지막엔 보름째 데리고 있다가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물건이 안 잡혔으니까 막
증거도
죽어도, 죽어도 공산당이라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하라는 게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이랬는데 그게 일이라는 게 늘 위험을 도사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 들키면 또 그런 게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몇 번 정도 그렇게 그러면 단속받아서 분주소라든가 아니면 집결소라든가 이런 데 갇혀 있었었나요?
밀수를 하다가 걸려서 네. 갇힌 건 한 10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도 잊지 못하겠는 게 매를 맞아서 아팠던 기억보다는 2012년 겨울에 제가 그 짐승을 넘겨줬어요. 염소하고 양을 넘겨주고 돌아오다가 국경경비대한테 잡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살얼음이 막 졌는데 염소가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강에까지 가서 밀어서 그 중국 사람한테 주다 나니까 제가 옷이 젖었어요. 그 살얼음이 이래가지고 옷이 젖었는데 경비대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겨울이니까 북한의 저희 지방에는 1월, 2월 달에 30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영하 30도까지.
예, 영하 30도. 네. 저희를 끌고서 일반 이런 치조실이 아니라 그 창고 같은 데다 저희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발이 막 다 얼었는데 그 창고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 삽이라 뭐 이런 꽃갱이라 나들은 그냥 바닥이 그냥 콘크리트인데 네.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10분 있으니까 저는 사람이 아 심장이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얼어가고 사람이 잠이 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6, 7시간을 거기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 날에 날이 밝으니까 저를 그러더니 집에 가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말하면
가혹 행위를 한 거군요.
예, 네가 이제 한번 다시 하다간 여기서 얼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때려서만 폭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옷이 젖어 얼어둔 사람을 방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양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추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서 지금도 막 자다가 막 악몽 같아요.
네. 네. 2012년 초면 오기 네. 바로 1년 좀 못 됐던 몇 개월 전이었겠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비대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안원들에게 잡힐 수도 있는데 혹시 보위부에서 잡혀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보위부에도 한번 잡혀봤어요.
잡혔어요. 네. 아, 보위부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나요? 집결소로 바로 그럼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집결소까지는 안 가고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밀수짐을 그 함경남도에서 실어 오다가 중간에서 보위부 처소에서 잡힌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보위부 10호 처소라고 있어요. 그게 네네. 보위부 처소인데 그 처소에서 잡혔는데 거기는 림시 감방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데. 근데 이렇게 세설창이 있는데 제 한 팔하고 세설창에다가 족쇄를 같이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몸이 달아 올라가야 되고 네. 서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를 그날 오구에 잡혔는데 그 오구 했던까지 가만뒀고 그 다음날 아침이래야 데려다가 근데 네. 그게 지금도 이체인데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그 감방 그 창문에 비닐방막이었는데 다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게 통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때도 가보는데 그 거기도 역시 화장실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시간에 한 번씩 보호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마음의 준비 다 됐지. 이제 나와서는 솔직하게만 말해라. 근데 네가 솔직하게 안 하면 여기다가 백날이고 첫날이고 놔둔다. 그래가지고 저를 깜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철창에다가 제 손을 같이 묶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는 보위부나 보안서나 군대나 다 비슷한데 보위부가 제일 좀 그랬던 거 제일 좀 가혹하다 할까. 이렇게 사람한테 물리적인 그런 제재도 주지만 정신적인 제재를 많이 줘요. 네가 이렇게 빌지 않으면 네 가족들도 다 상간 오지로 쫓아가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고발을 하지. 내가 없는 죄도 막 만들어내서 인정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 협박을 하는 거군요.
예, 회유를 하는 거죠.
네, 회유를
그러니까
하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당시 북한 당국은 왜 그렇게 밀수를 그렇게 막았을까요? 사실상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수를 막은 게
네네.
물론 이제 밀수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도 생존을 하지만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해오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한류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밀수예요. 중국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저희 같은 탈북자들이 CD나 USB를 날라서 전파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제적인 그런 불법도 북한이 좀 어렵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사상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나 그런 자유로움이 중국을 통해서 밀수꾼을 통해서 북한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밀수꾼들에 대한 그런 감시나 이런 걸 많이 강화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희 씨를 통해서 생계를 위해 밀수업에 내몰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상 배급제가 무너진 북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밀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박주희 씨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주희 씨의 오늘 증언을 들어보셨는데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우선 그 박주희 씨 경우처럼 배급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가 개정해준 직장생활 자체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일련의 행동들을 국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억제하고 처벌만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식량권 침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보다 구체적인 인권의 침해는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또 국외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북한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도 당사국인 자유권 규약 제12조에서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고국을 포함해서 출국할 권리까지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에 의해 이런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에도 이렇게 전면적인 이동의 자유의 부재는 관련 인권 침해가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나오는 문제이지만 밀수나 도강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에 대해 보위부 등 당국의 여러 주체가 때리고 폭언하고 일부러 추위에 떨게 하고 가족의 안위에 대해서까지 협박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금지한 자유권 규약 제7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네, 북한에서 침해받고 있는 식량권과 이동의 자유, 고문 및 가혹행위에 관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